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이제 새로운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약성경 민수기에 대해서 쭉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은 사실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참 많아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은 이해하기가 쉬운 복음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요한복음은 쉬운 복음서야, 그래서 혹여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누가 물으면 예,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요한복음이 쉽고 또 중요한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용어의 단순함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아마 요한복음은 쉽고 또 그렇게 요한복음부터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로 단음절의 단어들과 이음절의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쌍의 그 구절을 예로 좀 들어보면 여러분 이 언어들이 얼마나 단순한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1절, 12절 이렇게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기에서는 가장 심오한 복음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타나 있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와 같은 표현을 또 예로 들어보겠는데요. 일곱 개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한 개의 접속사와 두 개의 전치사와 네 개의 대명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만일 초등학생들에게 이 단어를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뜻인지 물어보면 아마 다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합해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조합해서 본다면 이마만큼 심오한 어떤 표현이 없다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나 또 어느 철학자나 할지라도 이 나름대로의 진리를 밝히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뜻하고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는 것은 성결을 뜻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이상의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단어들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단어들 하나하나는 사실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대단한 거죠. 또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문장이 갖는 의미는 훨씬 더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롬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요한은 영적인 신비의 깊이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탁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보다도 진실한 언급은 이제껏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피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닿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보다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 보겠는데 이것은 왜 요한이 그의 복음을 썼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아마 주후 100년경에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 신약성경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이 죽고 신약의 모든 기자들도 이제 다 저세상 사람이 되고 요한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요한복음은 교회의 첫 번째 이단인 영지주의를 대적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은 아니며 또 사도들만이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레니우스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영지주의자 세린투스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나 소록은 이것은 전혀 논쟁적인 복음이 아니며, 또한 요한은 그 문제를 논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 판단으로는 요한 복음은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들이 가지고 있고 좀 더 영적이고 깊은 그 무엇인가를 원하고 또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원하는 교회 요청에 부응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 우린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그가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공간의 거대한 공허를 통과해서 영원한 또 고요한 희랑지대로 내려가 도저히 태초라고 볼 수 없는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계는 3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대단히 많은 일들을 하셨으며 그 이전부터 계셔왔다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후로 수십억 년을 내려오게 됩니다. 이어서 1장 3절이 기록된 것인데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 말미암지 않고 된 것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 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한은 다음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주님을 현미경 밑에 놓고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의 방법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그는 누가와 똑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요한의 방법이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동정녀 탄생을 복습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이르면 그것을 읽고 연구함에 따라 투명한 빛과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교회에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신자들은 불신자들 역시 뭐 다 그렇습니다만 그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문제의 시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요한복음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개별적인 일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결국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단순한 복음으로 간주하지 않았고요. 또 그것은 단순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답은 상당히 심오한 것이죠. 그것은 신자들을 위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심오한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요한복음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성경이니까 요한복음이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예수를 벌써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특별히 13장에서 그 17장까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에 대한 그 나름대로 의미를 어떻게 알고 있으신지 모르지만 다락방 강하다 그러거든요. 오직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이 한 불신자에게만 언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을 성장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 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쭉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다른 어떤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서 알리고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 맞습니다. 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신자들의 성장을 위해서 이 성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의 서론을 여러분과 쭉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은 어떤 다른 복음서보다도 사실상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가 기록한 그런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비록 성육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의 그분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의 그분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시도를 했고, 또한 그는 그것들 중에 일곱 개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 일곱 개를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정원에 있는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신 것. 그건 사실 그 매우 극적인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두 번째는 도마가 빠진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 출현은 도마가 참석한 다락방. 그 이제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이 세 가지 출현은 모두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에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몇몇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나가게 되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그들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이렇게 묻게 되죠.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것을 물어보시지 않겠나 싶어요. 제게도 물으실 것이고요.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고기를 낚았는가, 즉 누구를 전도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고 계셨다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만 그들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가르치심에 따라 고기를 낚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게 되시고 그 자리에 아마 있었다면 우리들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것은 참으로 아주 귀한 식사, 만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이 아침에 또한 낮과 저녁 때에도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사명을 위임하시게 되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간단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것이 오직 한 가지 조건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위해 훈련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는가를 먼저 아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후에 베드로는 그가 순교하게 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알게 되고 그것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한이 이 복음서와 새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해 계속 살 것임을 말씀하시게 되죠. 그래서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일곱 번의 사건을 그런 면에서 쭉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들 모두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것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실 즈음에 그 이방 세계에서는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토니우스는 말을 하기를 동방에서는 그 당시 유대에서 세계 한 통치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명확한 예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기대가 편만에 있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타키투스도 그와 비슷한 진술을 했는데 또 슈레겔 같은 사람은 중국을 여행 중이었던 불교 전도자들이 주 33년경에 메시아를 찾고 있던 중국 현인들을 만났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 나눠야 될 것입니다. 당시에 뭐 모든 그런 종교들 있어서 이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이 유대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동방의 이 박사들도 사실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묻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러한 기대치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요한복음이 신자들의 필요에 맞도록 잘 기록되었듯이 동방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동방의 사람들이 누구일까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그들은 애굽인들, 뭐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또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도인들과 중국 사람들 이렇게 이 매기 목사님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과 같은 좋은 시대에도 우리는 그 지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티벳이라든가 뭐 외몽고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곳은 아직도 우리에게 잘 소개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곳에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부요와 그 바로 뒤에는 비참할 정도의 빈곤이 사실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신비의 땅으로부터 동방의 박사들이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분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곳에는 해명되어야 할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 신비의 땅에서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태초 이전에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 가운데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되셨던 거죠. 동양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뭐 이스라엘도 동양에 속해 있으니까요. 모든 종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어찌 보면 동양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화려하고 끔찍한 신전들과 또 비열한 의식들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신전에서는 신비로운 제사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인 사역으로 그 당시의 성전으로 가서 그것을 깨끗게 하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이 더러운 성전에서 경배드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면 여러분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악과 거짓된 것과 타협된 그 어떤 것도 거룩함 속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동양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참 빈부의 격차도 많고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땅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어떤 형틀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나침반 출판사 신간도서 오스왈드 샌더스 지음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